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찾으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또한 생명이 될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 35번째, 35번째 시간으로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의 이제 연속선상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과 연속선상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밤에 나누어진 그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후에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진실되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이걸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 곧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신 것이 14장에 쭉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나를 믿어라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은 존재에 있어서 또 구원자의 자격에 있어서 기도 응답자의 권위에 있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권위에 있어서 또 성령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영원한 것체의 소유권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이것을 설명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14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분, 이 비유를 처음 들어보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 비유는 다 익숙하실 거예요. 이 비유는 대단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하고 또이 구절 중에서 몇 구절을 이렇게 암송도 하고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이 비유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 아,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그리스도인, 즉 내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잘 붙어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네. 그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붙어있어야지.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지요. 그런데 뭔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 전체를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게 될 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려져서 시든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불 속에 던져 태운다. 이건 명백하게 이거는 지옥 불꽃이에요. 그렇죠? 예, 불못의 불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쭉정이가 타는 곳. 그렇죠? 가라지들이 타는 곳. 이곳은 지금 이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와서는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2절도 유사합니다. 2절도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즉시 떠오르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라도 뭔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제대로 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 그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안 가지셨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대단히 친숙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사실은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부분도 조금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내걸어진 게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야. 일단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것은 그 이후에 또 다른 헌신의 문제야.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여기서 열매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지니까 조금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구분된 사람이라기보다는, 물론 덜 헌신된 제자와 더 헌신된 제자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일단 제자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구절은 마치 행위 구원을 가르친 구절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 참포도나무의 이 비유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단히 그냥 은혜스럽고 그냥 예수님이 참포도나무, 나는 거기에 달려있는 가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면 참 은혜스러운 비유인데 구절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고 마음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비유의 핵심이 열매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 지금 15장 내에 지금 열매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했을 때 fruit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2, 4, 5, 8, 16절에 8번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한 절에 3번이 나와요. 열매라는 단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포인트는 지금 일단 열매에 있다.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이 열매를 얘기할 때 1차적으로 누구와 연관시키고 있는가? 먼저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일곱 가지의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를 주시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밭에 이제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실 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가서 좋은 땅에 이제 씨를 받는 사람은 도대체 뭔가 이것을 해석해 주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열매를 맺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얘기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결국은 열매 맺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적으로 지금 유대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15절부터 예수님이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약탈하는 일이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구별하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짓 대언자와 참 대언자 얘기를 하시면서도 지금 열매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침례자 요한도 동일하게 얘기했었어요. 침례자 요한이 등장해서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침례자 요한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보다 못한 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의 그 10절에 보니까 10절이 아니네요. 그 3장 쪽에 보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그 우리가 보고 있었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나오는 것과 뭔가 유사한 게 안 보이시나요? 열매 얘기를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가지들은 불 속에 던져진다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냐? 찍어서 그 나무를 불 속에 던져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열매와 관련해서 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게 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소개되는데 그건 뭐냐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였습니다. 여기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때가 이르렀을 때 여기 열매 얘기죠. 열매. 열매 얘기죠. 여기도. 열매 맺는 때가 이르렀을 때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받게 했다. 소출을 가져오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는데 이 농부들이 그렇게 안 하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을 보냈는데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야 이거 상속자니까 오히려 잡아 죽이자 그래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이 주인이 자기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서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를 듣고 이거 우리 얘기네? 우리가 마치 그 종들처럼 이 하나님의 이 포도원을 제대로 이렇게 소출을 하나님께 안 바쳤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네. 대번에 알아듣고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무리들이 두려워서 죽이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열매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냐면 유대인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관해서 1차적으로 이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런데 이러한 이 열매에 관한 말씀이 사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신약 예수님이 등장하셔서야 비로소 느닷없이 불쑥 꺼낸 얘기냐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느닷없이 꺼낸 얘기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구약시대 내내 해오셨던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보는가 이사야서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여기는 같이 한번 펴보십시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포도밭으로 비유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니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무슨 농사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하시나 조금만 더 보십시다.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그가 바랐더니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들포도 일단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는 상품성이 없는 그러한 좋지 못한 포도를 내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심어서 최선을 다해서 가꾸었는데 열매를 아주 엉성한 열매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가꿨단 말이에요. 주인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랬는데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그것이 들포도를 내면 어찌미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무슨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들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땅을 갈지 못하고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에 담을 헐리니 그것이 짓밟히리라. 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는 완전히 이 포도원을 그냥 쑥대밭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이제 해석해 주십니다. 7절에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물론 이사야 대언자만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계속해 오셨어요. 시편 80편 8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던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빼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풍성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이 정착시키셨는데, 그걸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온갖 기적들로 다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들이 형편없는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형편없는 열매들을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되기도 했고 남왕국 유다가 조금 더 견디기는 했어도 바빌론에 70년간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돌아와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열매들을, 형편없는 열매들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신 이 시대에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포도만 내는 그러한 포도나무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는 이제 1차적으로 민족 단위의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쓰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이었어요. 제사장 민족.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민족들에 비해서 제사장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제사장을 일반적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땐 제사장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 무당 무자의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장인 공자에다가 사람인이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이제 이걸 해석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한자 중국의 한자가 상당히 성경적이거든요. 그 여러 그 단어들에서 보면 무당 무자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위에 일자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죠. 아래의 일자 이건 땅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새 사람. 그러니까 요 일자도 이렇게 찍 내리는 것도 이제 사람 인자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셋 이렇게 된 게 이제 무당 무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당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똑같은 역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샤먼이고 이제 우리 성경용 용어로 하면 프리스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방 민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줄 책임이 있는 것이 민족적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민족적으로 다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줄 책임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어떤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잘하면 열매를 잘 맺는 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똑바로 서 있으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임무가 다른 민족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 자체적으로만 볼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섬기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자체적으로 놓고만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속아내실 수 있다는 의미로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의 문제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역할에서 배제시키실 수 있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비유의 말씀이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것을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또 입증할 수 있는가?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쭉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키워드가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열매 얘기 또 나오네요. 열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 하면은 택하여 세운 부분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부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12명을 택해서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택하여 세운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볼 때 이게 지금 칼빈주의 예정론 말하는 것 같습니까? 택했네요. 여기 보니까 택했다는 말이 일단 나오니까 아 이거 봐라 이거 저기 이거 예정론의 근거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분명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한 어떤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건 사역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예정론은 뭐냐? 전적 타락, 첫 번째 그 이 예정론의 튤립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그 교리가 뭐냐? 전적 타락. 그래서 여기 지금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 정, 의가 전적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 지정의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포도즙과 저지를 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아무리 초청하셔봐야 의지까지 다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중에 일부라도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의지까지 다 타락을 해서 꼼짝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의로 몇 명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만 내가 그러면은 강제로 선택할게.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택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명이라도 선택했으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100명 전체를 위해서 흘리실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1번, 5번, 8번, 10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차피 멸망하고 지옥 갈 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까운 피를 흘리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속죄하신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Limited Atonement. 제한적으로 속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지도 전적으로 다 타락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초청하셔도 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몇몇 사람만 강제로 선택해서 그들을 위해서 피까지 흘려놓으셨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나요? 저항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어쨌든 끌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영원히, 그러니까 끝까지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파송하시는 장면도 있고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보면 500여 명의 어떤 형제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120명의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임의로 12명을 그냥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일을 위한 선택인 거예요.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한 사역을 위한 선택인 것입니다.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한 선택.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에 관한 문제, 일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특별히 누구의 일? 1차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임무, 제사장 직분, 모든 민족을 민족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어떤 일과 관련된 그러한 선택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구원이 유지되지만 자칫 잘못하고 이렇게 느슨해지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불에 타게 되는구나, 영원한 지옥 불에 타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걸 일단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또 대단히 놀라운 측면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선언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다면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했죠? 원래?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이 포도나무, 포도밭이다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 이렇게 보이실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단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 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동질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동질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1장에 요한이 이 서신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1장 1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개념과 이렇게 연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오셔서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포도원, 포도나무 그러면 너희 민족 자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와 계시고 하나님과 너희가 지금 따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실체가 되었고 내가 바로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오히려 포도나무의 본질이라기보다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을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개역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의 방점은 어디에 찍히는 거냐면 하나님에 찍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에 찍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육체로 함께 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임마누엘의 뜻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이 자신들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자신들 밖에서 자신들이 열매를 잘 맺기나 원하시는 그러한 분인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희 안에 있고 너희와 내가 분리될 수 없고 너희만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도 포도나무다. 내가 사실은 이제 내가 포도나무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와 계신 것,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측면을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호와로 계시되셨던 바로 그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친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지금 내가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사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분리된 채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존재로만 인식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못 맺었죠. 계속 그러니까 책망만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당장 그 포도나무를 뽑아버리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된 것입니까? 뽑아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스스로가 그들과 동질화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어떤 그 좋은 조건이 형성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나는 별개고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시는 분이고 나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포도나무, 그러니까 율법을 잘 수행해야 하는,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는, 그래서 그 의를 성취해야 하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만 이제 자기를 이 포도나무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포도나무와 이 하나님이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됐고 하나님이 직접 열매 맺는 것까지를 관여하시고 도우시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열매 맺는 것이 너무 쉬워진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농부 또는 어떤 관리자 또는 이 감시자의 차원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혼연일체가 되신 그 측면을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물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로 제시되십니다. 자, 5절에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의 입장 말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시자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동안 열매를 못 맺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송했던 그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가 되신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안 됐던 것, 못했던 것, 그게 왜 안 됐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쉽게 가능해졌냐? 하나님이 아예 포도나무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시잔 말이에요. 유대인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예, 정치적으로는 독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예, 교리적으로 보자면은 메시아 왕국의 성취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다윗의 왕자를 이을 그 어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한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게 되신 바로 그분, 그러니까는 하나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포도나무가 되어 주신 그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구하게 될 때 그 메시아 왕국이 바로 성취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당시에 참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메시아 왕국이 바로 성취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쩌면은 이제 아까 그 이사야서의 이런 말씀들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이 사실은 이 너희만 포도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포도나무의 실제는 나야.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와 붙어 있을 때에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한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내내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 괜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좋아했나? 괜히 이 말씀 갖고 은혜 받고 그랬나?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게 이제 교회와 적용된다고 할 때 먼저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자체로서 존재하는 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씀을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로 들어올 사람들 에게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원리는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약에 와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에 속해 있었건 이방인에 속해 있었건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분을 모셔드린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들들이든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원리에 있어서 분명히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장 4절 5절 같은 부분을 볼 때 이것을 풍성한 생명의 문제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구원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와 이 연관시켜서 그리스도인과 연관시켜서 이 말씀들을 볼 때 아, 가지가 이 나무에 잘 붙어 있는 이 문제를 주님과의 풍성한 이 어떤 이 교제, 주님 안에 이렇게 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어떤 풍성한 생명의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에게도 100%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고 이러한 구절들은 교회에 그리스도인들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100%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7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메시아 왕국의 성취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을 때 이것은 다양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될 수가 있어요.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 그럼 뭐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로또 맞는 것도 구하고 뭐 내가 마음에 점찍어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는데 그거 딱 끊어지고 나와 결혼하는 것도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구하면은 그냥 뭐든지 다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이 적용은 된다고는 했습니다. 분명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띠리리리리리리 하는 주파수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띠디디띠띠띠디디디 뭐 이런 주파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서로 주파수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바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주파수를 버리고 자꾸 주님 주파수에 나를 맞춰요. 그러면 그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인 상황에서 내 뜻이 전부 100% 주님의 뜻이 됐다면 그럼 내가 구하는 게 모두 누가 구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 원하심, 주님의 구하심과 똑같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주실까요? 100%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는 일은 주님의 뜻과 맞춰가는 걸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 구절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인에게 무조건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예. 열매를 많이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뜨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운다. 뜨끔뜨끔하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무작정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었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분별한 이후에 그러나 이 중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구절만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거나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올무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열매 많이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구절에 근거해서, 이 구절만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이 헌신하고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구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님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잖아요.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 그렇죠? 예, 이런 부분.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 찬양의 희생이 곧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해서 그리스도인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어떤 취소 여부와 관계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이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던 그 내용을 상기해 보면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 I am, 그러니까 예수님의 I am 선언 7개가 지금 요한복음에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선언에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I am the bread of life부터 시작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여섯 개에 이어서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예수님의 그 신성에 관한 어떤 선언, 이 부분과도 지금 연결이 있는 중요한 이 구문입니다. 이 I am이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I am that I am, 나는 I am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I am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호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제 이렇게 되는 표현인데, I am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예사로운 그러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관련된 그러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대단히 은혜스러운 비유이기는 한데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구원의 안전보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찜찜한 그러한 비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에 일차적으로 잘 적용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는 유익들을 취하게 될 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더 이상 포도나무와 별개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셔서, 스스로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셔서,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렇게 해서 사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포도나무 보고 야, 너 똑바로 해, 너 잘못하면 너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 이렇게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포도나무의 핵심이 되셔서 열매를 맺는 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 되시는 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맞습니까? 혹시라도 아직 이렇게 좋은 이 포도나무 되신 이분께 나는 붙어있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구원의 문제가 불분명해 하는 분이 있다면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대단히 놀라운 것들을 생각해내고 또 이해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참 능력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이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간을 존귀히 생각하시고 높이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지를 참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그 안에서 또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것 있다고 또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먼저는 참 유대인에게 그 이후에 또 교회에게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참 우리에게 적용하고 은혜를 받고 안식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